윤고은의 EBS 북카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우리는 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읽을 뿐이다. 독서는 꽤나 자주 그 모양과 형태 그리고 방식을 바꾸며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진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내일의 독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그런 질문을 입구에 걸면서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4월 22일 목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세이수미의 유어북 띄워드렸어요. 오늘 북카페 입구에는 시인이자 북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에머런스 보서크의 말을 담아봤습니다. 우리는 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읽을 뿐이다. 에머런스 보서크의 이 말처럼 정말이지 독서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유 시인의 노랫소리가 그렇고요. 전자책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진화될 독서의 형태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매체와 결합된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텍스트에 집중한 원초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변화를 상상해 보는 것도 책을 사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꽤 즐거운 유희 아닐까 싶습니다. 북카페를 들으시는 것도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유희라고 할 수 있겠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문을 열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북카페 홈페이지 팟빵, 팟캐스트, 파티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가능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얄개들의 우리 같이.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책은 앞서 이야기 나눈 에머런스 보서크의 책, 책이었고 책이며 책이 될 무엇에 관한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 책에는 책이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책에 담기고 그 책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고 앞으로 변화될 책과 그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써지고 또 읽혀질지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책의 시작점에 위치했던 순간으로 좀 이동해볼까 하는데요. 이집트, 파피루스의 이야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집트인들은 강에서 글쓰기 재료를 찾았다. 그것은 나일강 유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인 파피루스였다.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를 건축 재료, 의복, 심지어 식량으로 두루 활용했다. 파피루스 표면에 글을 쓰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수치로 만든 수용성의 검은색 잉크와 산화철로 만든 붉은색 잉크, 그리고 글자를 빠르고 맵시 있게 쓸 수 있는 골풀 펜을 개발했다. 이로써 상형 문자는 점점 단순해져 신관 문자가 되었다. 파피루스는 오래가고 이어붙여 늘릴 수 있고 굳어버리는 진흙과 달리 가필할 수 있는 등 여러 행위 유도성이 있었다. 표면이 매끄러워서 둥글둥글한 신관 문자가 발달할 수 있었으며 붓을 쓰면서 채색이 더욱 발전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는 코덱스와 현대 디지털 독서 기기의 전신이 담겨 있다. 두루마리는 9에서 12m의 지면에 단을 나눠 글을 연이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훗날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는 글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 읽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 스크롤이 되었다. 두루마리용으로 개발된 검색 도구의 상당수는 코덱스 형식에서도 살아남았다. 두루마리 겉면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첫 마디, 작가 이름을 써두었는데 이것은 초기의 표지격이었다. 훼손되기 쉬운 두루마리 겉에 쓴 탓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지워지고 말았지만 파피루스의 특성은 읽는 형태도 제한했는데 둘둘 말린 형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읽을 때 양손으로 붙잡거나 평평한 표면에 놓고 물건을 올려둬야 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번거롭게 들리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이집트인 독자들에게 제2의 천성이 되었을 것이다. 읽기 행위가 이런 식으로 정상화된다는 사실은 기억해 둘만 하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코덱스 형태에 하도 익숙해져서 우리가 기대하는 독서 경험에 어긋나는 것은 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말없이 눈으로 글을 훑고 표지에 제목과 저자 이름을 쓰는 것은 모두 학습된 행동일 뿐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알렉산더 진의 페이퍼 플레인스 듣고 왔습니다. 에머런스 보서크의 책이었고 책이며 책이 될 무엇에 관한 책. 이 책에 담긴 파피루스 이야기 어떠셨나요? 책이 될 재료의 발견에 따라 책이 써지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걸 읽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파피루스의 두루마리 형식이 지금의 전자책과도 흡사한 점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롭게 다가오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책과 독서, 그걸 담는 그릇과 먹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왔던 것 같죠? 미래의 책과 독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만약 아주 오래 살아서 뭐 한 천년 후쯤에 책을 만들게 된다면 어떤 책의 형태를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책 항상 이렇게 책 겉표지 넘길 때마다 문을 여는 느낌을 받아서 뭔가 조금씩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천년 후쯤에는 책 한 권이 방 하나처럼 정말 커지는 그런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지금은 이런 게 미술 그 전시관 안에나 있을 법한 느낌이지만 천년 후에는 또 모르죠. 모든 게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작아지는 그런 형태지만 또 책은 의외로 점점 확대되어서 뭐 책 한 권이 집 하나 혹은 건물 하나처럼 커져서 독자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진짜 들어가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천년 후 제가 확인은 못하겠네요. 노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러브홀릭의 출발.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북카페만의 매거진 주간 카페인이 발행되는 날인데요. 소리와 말로 담아내는 주간 카페인도 책의 또 다른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4호를 같이 펼쳐보도록 할게요.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 에디터스 레터. 가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아티스트가 동시대에 태어나는 사건. 그들로 하여금 불멸의 작품이 탄생하는 사건. 그 작품들은 아티스트의 사후에도 생명을 잃지 않고 또 다른 작품들을 잉태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세르반테스,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활동을 이어가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간 카페인 4호에서는 바로 그 사건을 다루려 합니다. 문학의 빅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던, 그래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두 작가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에디터스 레터와 함께 스콜피온스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왔습니다. 주간 카페인 4호 주제는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로 정해봤어요. 이번 호의 주제는 내일이죠. 4월 23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인데요. 수많은 날들 중에서 왜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수호성인 상트호르드의 축일인 4월 23일을 세인트 조지의 날이라 불렀죠. 이날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건네고 장미꽃을 받은 이는 책을 담례로 선물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책의 날은 이 세인트 조지의 날을 유래로 제정이 된 건데요. 이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를 펼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 1616년 4월 23일. 나의 마법은 폐기되었으니 이제 내 힘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의 호평이 내 귀향의 돛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던 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다. 긴 인생을 훌륭히 살아온 이의 마지막 글로 어울리는 이 문장은 장갑장인의 집에서 태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이의 마지막 작품 폭풍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 작품을 쓴 이의 이름을 셰익스피어라고 부르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셰익스피어였으니까. 셰익스피어, 그는 영국의 작은 마을 스트래퍼드에서 태어났고 햄릿을 비롯한 영문학 역사에 남을 걸작을 수없이 남긴 후 고향으로 돌아와 생을 마무리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작품이 매해 다시 탄생하는 것에 비해 그의 생에 대해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1616년 4월 23일에 세상과 이별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곳에 세상사 편력에 지치고 지친 기사가 잠들어 있네. 로신한테 그분을 모시고 온 천지를 다녔다네. 세상을 향해 돌진하던 동키호테. 그의 마지막을 음유 시인들은 각자의 시와 리듬으로 노래한다. 이 노래의 마지막 장을 덮은 이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그는 자신이 창조한 키호테만큼이나 험난한 모험의 생을 살았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투옥이 되는 일이 잦았고 스페인과 터키 사이에 벌어진 레판토 회전의 참전에 위험한 총상을 입기도 했다. 겨우 고국으로 돌아오는 갤리선에 올라서는 해적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기도 했고 네 번의 탈출 시도를 모조리 실패하기도 한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스페인에 돌아온 그는 그제야 제대로 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작품의 제목은 바로 라만차의 비범한 이달고 돈키호테였는데 이 작품의 출판을 위한 왕실 허가서가 나온 것은 그의 나이 57세 때의 일이었다. 더 많은 작품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린 나이. 그는 12년을 더 살고는 세상을 떠났다. 1616년 4월 23일의 일이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마이클 부블레의 필링 굿 띄워드렸습니다.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 첫 번째 글은 햄릿과 돈키호테로 문학사에 지워지지 않을 업적을 새긴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죽음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난 날은 달랐지만 놀랍게도 사망한 날은 1616년 4월 23일로 동일했습니다. 두 명의 대문호는 살아가는 방식도 태도도 서사도 달랐지만 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런 두 작가가 세상을 떠난 일이 같다라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서사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책의 날이 4월 23일로 제정된 이유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간 카페인 4호에서는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그리고 두 작가가 남긴 이야기를 매거진에 가득 담아보려 합니다. 같이 즐겁게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접하고 내일 책의 날을 맞이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색다른 하루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오늘 밤방으로 재방송 들으신다면 그게 또 세계 책의 날의 시작점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귀 쫑긋 기울여주세요. 그럼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 다음은 펄잼의 퓨처데이스 그리고 브라이언 스톡스 미첼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OST에서 더 임파서블 드림과 함께 두 작가의 시작의 페이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글 나의 이름은 나를 이슈메일이라 불러달라. 위대한 첫 문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문장이 있다. 그것은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의 첫 문장이다. 나를 이슈메일이라 불러달라. 언뜻 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문장이 왜 위대한 첫 문장으로 불리는 것일까? 그것은 이 문장이 시대를 전복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1851년에 출간된 모비딕. 개인보다는 전체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시기. 어떤 개인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장하지 못했다. 개인을 규정하는 것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단체 혹은 국가였다. 그런 시대에 당당히 돌을 던진 이가 바로 모비딕의 이슈메일이었다. 그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첫 문장을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사용했다. 나를 이슈메일이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이다. 이 한 문장으로 세상은 집단의 세계에서 개인의 세계로 넘어섰다. 콜럼버스의 실패한 항해가 리스본에서 떠난 갤리선 한 척이 잘못 쏘아 올려진 총성과 세상을 뒤덮은 전염병이 그 엄청난 사건이 바꾼 시대의 모습만큼이나 이 한 문장이 바꾼 것은 너무나 많다. 말 이름을 짓고 꽤 만족한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에 몰두했다. 여드레를 소모한 끝에 그가 만족스레 결정한 이름은 돈키호테였다. 이 슈메일이 있기 한참 전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명한 또 다른 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였다. 두껍기로 유명한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한참이 걸린다. 그 전까지 주인공 돈키호테는 이달고라는 몰락한 기사 계급으로 불리거나 키하다인지 케사다인지 정확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인물 정도로 표현된다. 그런 인물이 400살이 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스스로의 이름을 돈키호테로 짓고 스스로의 의지로 모험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험난한 바닷길을 스스로의 의지로 나섰던 이 슈메일은 말하자면 돈키호테의 후예가 아닐까? 윤고은의 EBS 북카페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 두 번째 글 나의 이름은 함께 펼쳐봤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리고 허먼 멜빌의 모비딕 이 작품들이 고전으로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 그중 하나가 두 작품 속 주인공이 스스로 이름을 붙인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스스로 이름을 붙인다는 거, 이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행위죠. 그런 의식의 변화가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위대한 한 줄의 문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이어지고요. 아, 이 이름.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 인물이 내 이름을 알려주는 정도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시대상을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엄청난 도전, 엄청난 모험의 첫 페이지인 거죠. 더 비장하게 느껴지고요.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돈키호테는 돌진한다를 주제로 2부에서는 더 다양한 두 작가와 작품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간 가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노래에 담긴 페이지 넘기면서 2부의 첫 장 같이 읽어보죠. 1부 끝곡 페이지는 이승환의 슈퍼 히어로로 채우겠습니다.